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4장 1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14장 1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우리 봉독은 12절까지만 줄여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4장 1절부터 12절까지만 저랑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 그들이 보좌 앞과 내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속량함을 받은 14만 4천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더라. 그가 큰 음성으로 이르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의 심판의 시간이 이르렀음이니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하더라. 또 다른 천사 곧 셋째가 그 뒤를 따라 큰 음성으로 이르되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면 그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리로다.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의 이름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 하더라.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아멘. 매 다 똑같은 것 같죠? 다 그냥 심판의 재앙에 심판의 재앙에. 네. 그런데요, 우리 각 본문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메시지가 다 있는 것입니다. 네, 오늘도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를 듣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성공한 인생을 살려고 한다면은 인생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당연히 알아야 할 것입니다. 또 이 세상이 어떤 곳인지에 대해서도 우리가 바르게 이해해야 이 땅에서 성공한 인생을 살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요, 어떤 면에서 보면은 되게 복잡해 보이지만 사실 매우 단순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사는 우리의 인생도 매우 복잡해 보이지만은요, 사실은 매우 단순한 것입니다. 우리 인간이 복잡하게 만들어놔서 그렇죠. 특히 오늘날 같은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에는 다양성을 존중을 하지 않습니까? 너도 옳고 너도 옳고 너도 옳고 나도 옳고 다 옳다. 우리가 다 이런 세상 속에서는 너무도 세상이 이제 복잡해 보이기만 한 것이죠. 그런데 사실 이 세상의 구도는 성경이 말씀하는 이 세상의 구도는 매우 단순합니다. 절대 진리라는 것이 있습니다. 아멘입니까? 그리고 그것에 반하는 비진리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은요, 진리가 있고 그냥 비진리가 있는 것입니다. 다른 여러 가지가 뭐 있는 게 아닙니다. 그냥 딱 둘입니다. 딱 두 진영으로, 제3당은 없어요. 딱 두 진영으로 나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리가 누굽니까? 누구십니까? 예,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진리시죠. 그리고 그 하나님을 반하는 비진리의 세력이 있는 겁니다. 곧 마귀죠. 그래서 이 세상은 복잡하지 않습니다. 진리와 비진리, 그리고 하나님과 마귀로 나뉘는 것입니다. 딱 그 두 진영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그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의 본질, 우리 인생의 의미는 무엇인가 하면 그 둘 중에 어디에 속할 것인가. 여러분 그게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입니다. 아멘입니까? 네. 네.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은요 생존의 의미가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인생을 허락하시는 이유는요 거기에 있습니다. 어느 편에 속할 것인가 선택하라는 겁니다. 우리의 인생은 어느 편에 속할 것인가의 문제인 것입니다. 그것이 성경이 말씀하는 세계관이고 또 우리의 인생관인 겁니다. 성경은 오늘날 우리에게 끊임없이 질문을 던집니다. 어느 편에 설 것이냐. 오늘도 우리가 살아가는 매 순간마다 그 질문을 던지시는 겁니다. 어느 편에 설 것이냐. 우리가 지금 살펴보고 있는 이 요한계시록 말씀도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 중에 마지막 때로 가면 갈수록 그러한 구도가 더 극명하게 나타날 것이다. 그러한 두 진영의 구도가 더 극명하게 나타날 것이다 라는 것이 요한계시록의 메시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분명한 입장을 취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이 세상은 점점 그 두 구도가 극명하게 나타날 것이기 때문에 우리도 이제는 어중간한 태도를 취할 수는 없다. 분명한 입장을 취해야 된다. 누구 편이냐? 누구 편이냐? 분명하게 소속을 밝혀라 라고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살펴보는 이 요한계시록 14장의 말씀도 그렇다고 하겠습니다. 앞에서 사도 요한은 두 짐승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하나는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이었고요. 또 하나는 땅에서 올라온 짐승이었습니다. 바다에서 나온 짐승은 이제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또 그리스도를 흉내내는 적그리스도라고 했고요. 땅에서 올라온 짐승은 누구라 그랬죠? 알아야 되는데 거짓 선지자라 그랬죠. 예. 앞에 12장에서 출연했던 우리 그 비상한 예배 때 은혜를 너무 강력하게 받아가지고 앞에 게 다 사라진 것 같아. 12장에서 먼저 출연했던 붉은 용과 함께 붉은 용과 함께 이 적그리스도 또 거짓 선지자 땅 짐승 이 세 이 세 존재가 바로 이 사탄의 삼두체제라 그랬죠. 사탄의 삼위일체라고도 표현을 했습니다. 베일에 쌓였던 이 사탄의 본 모습이 이제 탁 드러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것은 이 사탄의 삼두체제는 다름 아닌 누구를 흉내낸 것입니까? 삼위일체 하나님을 흉내낸 것이었습니다. 이 사탄은요 모방의 명수라 그랬어요. 그래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을 붉은 용 또 바다 짐승 땅 짐승이 흉내를 낸 겁니다. 심지어 이들은 이런저런 표적들을 보이다 못해 무엇까지 흉내를 냈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까지도 흉내를 냈어요. 우리 앞에 3절에 보면 그의 머리 하나가 상하여 죽게 된 것 같더니 그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음에 온 땅이 놀랍게 여겨 짐승을 따르더라. 이것은 이제 부활이 아닙니다. 부활이 아니고 죽게 된 것 같더니 죽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죽게 된 것 같더니 그 상처가 나은 것입니다. 그래서 부활을 흉내낸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근본적으로 다른 것이라 그랬죠. 이들의 이 악의 세력의 방법은요 여전히 세상 논리, 힘의 논리로 여러 표적들을 보이면서 사람들을 이제 미혹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는요 세상의 힘의 논리가 아니었죠. 정반대의 능력으로 그 일을 행하신 것인데 바로 십자가의 능력이었던 겁니다. 아멘입니까? 네. 세상이 이해하지 못하는 세상이 감히 생각하지 못하는 그 십자가의 능력 철저히 자기를 부인하심으로써 하나님의 능력으로 다시 살아나신 것이었습니다. 자기가 살려고 살아나신 것이 아니라 자기가 철저히 죽으심으로 살아나신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의 능력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능력은요 자기 부인의 능력입니다. 네. 온유함의 능력입니다. 네. 겸손의 능력입니다. 네. 낮아짐의 능력입니다. 네. 섬김의 능력입니다. 네. 여러분 섬김의 능력이 있는 거예요. 낮아짐의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철저한 자기 부인 자실현이 아니고 자기 부인의 능력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철저히 나를 부인하면 부인할수록 하나님께서는 죽은 우리를 다시 살리신다는 거예요. 그럼 그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의 능력은요, 성품이 능력이라 그랬어요. 다시 한번 따라해 보세요. 성품이 능력입니다. 성품이 능력이에요.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우리가 승리하는 비결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반대로 이 세상 사람들은요, 이 사탄의 세력에, 짐승에 이제 현혹되어서 사로잡혀서 그들이 쳐놓은 틀 속에 갇혀서 그것들을 경배하고 그것들을 따르며 이제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이 가면 갈수록 어떻게 되냐? 더 강한 통제 가운데로 들어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3장 마지막에서는 심지어 이런 일들까지 예고를 했습니다.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인이나 종들에게 그 오른손에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그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더 강력하게 통제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은요, 더 강한 통제 사회 속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성경의 예언입니다. 그래서 더 강한 통제를 받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모르지만은 이 짐승의 표를 받지 않으면 정말 이제는 세상을 살아가기가 너무너무 어려워진다는 거예요. 기본적인 생활조차도 안 된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아주 치명적인 그런 핸디캡을 갖게 얻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그 표에 대해서도 이제 이야기를 해주었는데요.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고 하면서 그 지혜 있는 자는 세어보아라 하면서 그것이 666이라는 것을 이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666, 666은 어떤 숫자라 그랬죠? 6이라는 것은 불완전수, 완전수 7에서 하나 가만, 하나 모자란, 불완전수예요. 육도 뭔가 근접한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것은 가짜다, 모조품이라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그게 진짜인 줄 알아요. 육이 진짜인 줄 알아요. 그래서 이 세상에서 이런저런 삶을 보장해주고 행복을 보장해주는 것 같고 생존을 보장해주는 것 같고 안녕을 보장해주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그게 진짜인 줄 알지만 그것은 진짜가 아니라는 거예요. 육, 가짜라는 거예요. 가짜. 진짜처럼 보이지만 가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는 안녕을 보장해 주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은 멸망으로 치닫게 만드는 수가 바로 6입니다. 666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요 늘 이에 있어서 깨어 있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은요, 이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이 종말론적인 관점으로 바라볼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게 바로 깨어 있는 것이죠. 깨어서 이 세상을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어떤 방향으로 가는지, 국제정세가 어떤 방향으로 가는지 우리가 이것을 깨워서 잘 분별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는요, 이제 사도 요한이 또 다른 그림을 보게 되는데요, 우리 앞에 13장의 장면과 대조되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13장과 대조해서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우리 1절 말씀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 우리 앞에 13장에서는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을 보았고 또 땅에서 올라온 짐승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에 의해서 지상의 교회가 박해를 당하는 그런 지상의 교회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이제 그와 대조적인 한 장면을 이제 보게 되는 건데요. 아주 밝고 찬란한 장면이죠.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서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 것을 본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 하는 겁니다. 우리 앞에 이 짐승을 따르던 자의 이마에는 666이라는 표가 있었는데 그에 반해서 이 어린 양과 함께 선 14만 4천에게는 그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시온산은요, 예루살렘을 이제 의미하죠. 새롭게 건설될 하나님 나라의 수도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곳에 어린 양이 서시고요, 그리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었다는 겁니다. 이 14만 4천은 앞에 7장에서 나왔던 수죠. 우리 7장 4절에 보면은 14만 4천 해서 환란을 겪지 않았지만 하나님의 인치심을 받은 그 하나님의 백성들을 의미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환난을 겪지 않았지만 이제 여기서는 환난을 통과하고 나서 이 어린 양과 함께 영광 중에 거하고 있는 모습을 이제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붉은 용과 바다 짐승과 땅 짐승은요 다 어디에서 나왔냐면 이 바다에서 나왔어요. 바다에서. 그리고 이 반대편에 어린 양과 14만 4천은 어디에 있어요? 시온산에 있어요. 여러분 이게 그려지십니까? 이 두 구도가 지금 그려지십니까? 지금 전투를 앞두고 이렇게 서로 맞대응해서 이렇게 서 있는 것이 그려져야 됩니다. 앞에서 지상의 교회는 짐승들에 의해서 박해를 당했습니다만, 죽임을 당했습니다만 그게 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당하는 고난은 그게 끝이 아닙니다. 한번 따라해보세요. 그게 끝이 아닙니다. 네. 여러분들이 지금 당하고 있는 그 고난은요 그게 끝이 아닙니다. 네. 우리의 최종적인 미래는요 영적인 실상은 천상에서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이 땅의 교회로 하여금 그것을 바라보며 인내하며 승리하라고 격려하고 응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은요 주님의 응원가라 그랬잖아요. 오늘 이 14장의 말씀도요 또 한번 주님께서 우리 지상의 교회를 격려하고 응원해 주시는 겁니다. 그들이 비록 짐승들에 의해서 핍박을 당하고 죽임을 당하지만 그게 끝이 아니다. 그들이 고난을 당하고 죽임을 당하지만 천상에서의 그들의 모습은 그게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어린 양 예수님과 함께 영광 가운데 그들이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뭐냐면 보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은요 뭘 보느냐의 문제예요. 우리의 신앙은 그 선택입니다. 뭘 볼 것이냐를 내가 선택하는 거예요. 이 땅의 어떤 현실을 볼 것인가? 이게 현실이잖아요. 현실 타령하는 사람들이 있죠. 팩트잖아요. 팩트 타령하는 사람들이 있죠. 그게요 그들이 보는 거예요. 그것을 보는 거죠.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 하늘의 실상을 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현실을 볼 것이냐 아니면 하늘의 실상을 볼 것이냐, 이 땅에서의 고난을 볼 것이냐 아니면 그 너머에 있는 영광을 볼 것이냐, 십자가를 볼 것이냐 아니면 십자가 너머에 있는 영광을 볼 것이냐. 여러분 이것을 선택하는 게 바로 우리 신앙의 문제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요 이 땅이 아니고 우리의 시선이 이 땅이 아니고 하늘을 향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바다 짐승 또 땅 짐승 그들이 행하는 어떤 일들에 대해서 이 계시록적 관점을 가지고 잘 주시해야 되지만, 그런 것도 예의 주시해야 하지만 우리가 더더욱 주시해야 할 것은 어린 양이에요. 어린 양이 시온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 광경은 우리가 더더욱 주시해야 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보면은요 이 계시록을 논하는 어떤 사람들은 보면요 어디에 관심을 많이 가지냐면 사탄의 일에 그렇게 관심을 가지는 거예요. 네. 그러면서 온갖 음모론들을 다 만들어내죠. 그죠? 사탄의 일에 너무 관심을, 물론 그에 대해서도 우리가 예의주시해야 합니다. 그런데요 그거에만 관심을 가지면 안 되는 거예요. 프리메이슨 막 이런 거에만 관심을 가지고, 네. 물론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예의주시할 필요는 있어요. 그런데 그거에 너무 관심을 가지는 거예요. 밤새도록 그 유튜브 보고 다크서클 완전 생겨가지고 교회 나타나가지고 너무 무서워요. 네. 그게 뭐냐면 잘못된 방향으로 네. 가는 거죠. 사탄이 하는 일에 너무 관심을 가지는 거예요. 귀신이 하는 일에 너무 관심을 가지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어떤 부분 예의주시하고 그것과 싸워야 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요 여러분 우리가 갈 길 바쁜데 사탄이랑 귀신이랑 에? 맨날 싸우면 되겠습니까? 어떤 사람은 맨날 귀신이랑 싸워. 그러다가 더 휘말려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무엇보다 주목해야 될 것은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우리가 더욱 관심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천상의 일에 더욱 관심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께 더욱 관심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바라보아야 할 것은 오직 하나님과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신 것입니다. 그럴 때 그로부터 모든 이길 힘과 능력이 나오는 거예요. 주님을 바라볼 때, 잠잠히 주님을 바라볼 때 거기로부터 승리가 오는 것입니다. 우리 사도행전 7장에서도 스데반 집사님이 자신을 죽이려 하는 이 돌을 들고 자신을 죽이려 하는 그 사람들 앞에서 담대히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그 능력도 어디에서 나온 겁니까? 봤다는 거예요. 하늘을 봤다는 거예요. 그의 영안이 열렸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봤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영안이 열려서 그게 보인 거예요. 그것이 그가 승리할 수 있었던 비결이었던 것입니다. 우리 히브리서 12장 2절 3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믿음의 주여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이를 생각하라. 우리가 믿음의 여정 속에서 숱한 환난과 시련을 당하지만 그럴 때 우리가 할 일은요, 여러분 지금 어떤 환난과 시련을 당했습니까? 그러면은요 우리는 그 속에서 하염없이 그것만 보고 자기 연민에 빠지고 두려움에 빠지고 영적인 짓눌림에 완전히 눌려버리는데요, 여러분 그럴 때 우리가 믿음을 발휘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뭐냐? 바로 믿음의 눈을 들어서 하늘을 보는 거예요.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과 어린 양 예수님을 보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보여주시는 것처럼 그 어린 양 옆에 있는 14만 4천 중에 있는 나를 또 보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아멘. 여러분 우리가 하늘에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하늘에 그 14만 4천 중에 우리가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을 보고 또 그 옆에 있는 14만 4천 중에 여러분 예수님만 보지 말고 나도 보라는 거예요. 지금 한번 보세요. 거기에 우리가 있는 것을 보십시오. 14만 4천 중에 우리가 거기에 영광스럽게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보고 주님의 위로와 격려를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그 주님을 바라보고 그래서 현실의 여러 문제들이 더 작아지는 거예요. 주님보다 더 작아져 버리는 거예요. 이게 바로 믿음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 이러한 믿음의 눈이 열리기를 바랍니다. 영안이 늘 열려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에게 영안이 늘 열려 있어야 합니다. 영안이 열리길 바랍니다. 늘 믿음의 눈이 열려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눈이 늘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와 함께 있는 나를 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2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하늘에서 나는 소리를 들으니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우레 소리와도 같은데 내가 들은 소리는 검은 고 타는 자들이 그 검은 고를 타는 것 같더라. 이 요한은요 시온산에 서신 어린 양을 보았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소리를 들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또한 들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주님의 소리를 또한 들어야 합니다. 마귀의 소리, 세상의 소리는 듣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늘에서 나는 소리를 들어야 합니다. 이것은 어떤 소리였는고 하면요, 이렇게 보니까요, 이것은 하늘의 천사들의 찬양 소리임이 분명합니다. 그렇죠? 하늘의 천사들의 찬양 소리예요. 보니까 이렇게 묘사를 하죠. 많은 물소리 같다. 많은 물소리 같다. 와, 우리가 안 들어봐서 상상이 안 되는데 그만큼 크고 우렁차다는 거예요. 우리가 찬양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크고 우렁찬 소리라는 것을 의미하고요. 또 큰 우레 소리와 같다. 마찬가지 우렁찬 거죠. 위엄과 승리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검은 고 타는 자들이 그 검은 고를 타는 것 같다. 그만큼 아름다운 선율과 조화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이번 비상한 예배 때도요 찬양이 그렇게 아름다웠죠. 그죠? 그 찬양이 너무 좋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천국 진짜 천국에 올라가서 그 내생물이 하는 찬양은요 비교가 안 될걸? 그렇지 않겠습니까? 예. 우리 인간이 하는 이 찬양도 이렇게 아름다울진데 천국에서 내 생물들로부터 나오는 이 찬양은 얼마나 아름다울까. 너무 상상이 안 되죠. 그런 하나님을 향한 아름다운 찬양이 이제 쏟아진 것입니다. 이 찬양에 대해서는 우리가 몇 주 전에도 이 다윗의 예배를 이렇게 살펴보면서 주일 예배 때 나누었었는데요. 우리 찬양은 그냥 단순한 어떤 노래 이상의 것이라 그랬어요. 찬양은 하나님의 보좌라 그랬습니다. 그럼 찬양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보좌.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의 찬송 중에 계시는 이라고 성경이 말씀합니다. 우리의 찬송 중에 거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찬송하는 그 가운데 하나님이 보좌를 펴시고 거하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우리가 어디서든 찬양할 때 그 찬양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임재하신다라는 겁니다. 그 가운데 거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찬양은요, 세상의 중심이라고 할 수 있고 이 찬양은 우주의 중심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이 찬양은 너무 신령하고 너무 영적이고 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도 다윗의 그 장막을 펼쳐놓고 하나님의 궤를 모셔놓고 그곳에서 24시간 찬양하게 한 거예요. 24시간 찬양하는 시스템을 세운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늘 그들 가운데 머무시기를 간절히 갈망한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를 계속 갈망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임재 연습을 여러분 지속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 연습을 늘 지속하셔야 돼요. 우리가 차를 타고 갈 때도, 우리가 일을 할 때도, 우리가 설거지를 할 때도, 우리가 계란 후라이를 할 때도, 우리 로렌스 형제님은 계란 후라이를 뒤집을 때도 하나님의 임재 연습을 하고, 장을 볼 때도 하나님의 임재 연습을 하고, 요리를 할 때도 설거지를 할 때도,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잠에 들 때도, 잠을 잘 때도, 할렐루야, 하나님의 임재 연습을 계속 해나가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늘 하나님을 향한 찬양과 감사가 우리 가운데 넘치기를 바랍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임재해 주시고요, 놀라운 승리가 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뭐가 나온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생명수가 문지방에서 흘러나와서 우리를 살리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가는 곳곳마다 다 살아나는 줄 믿습니다. 우리 3절에도 보니까 이 14만 4천도요, 어린 양 곁에서 무엇을 했다고 하냐면, 그들이, 3절입니다, 그들이 보좌 앞과 내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속량함을 받은 14만 4천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었다. 여러분, 이 어린 양 옆에 선 14만 4천이 뭐 하고 있다는 거예요? 노래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냥 노래가 아니고 무슨 노래? 새 노래. 보좌 앞과 내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불렀다는 거예요. 여기서 새 노래는 무슨 노래라고 그랬어요? 어린 양의 노래라 그랬어요. 바로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말미암아서 구원받은 새 피조물만이 드릴 수 있는 찬양, 새 피조물만이 부를 수 있는 구원의 노래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3절 후반부에도 그것을 분명히 하죠. 땅에서 속량함을 받은 14만 4천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 노래를 누가 부르겠습니까? 누가? 이 세상 사람들이 부르겠습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구원받지 않은 이 세상 사람들이 이 노래를 부르겠습니까? 알기나 하겠습니까? 오직 거듭난 세 사람만이 부를 수 있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당연한 것이죠. 거듭난 구원받은 새 피조물만이 배울 수 있는, 부를 수 있는 그 새 노래를 우리가 부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종종 교회 안에 보면은요, 이 찬양 시간에 찬양을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찬양 시간에 제가 이렇게 보면은요, 입을 열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런 사람에게는 꼭 가서 얘기를 합니다. 입을 벌려라. 마음으로 부르는 건 없다. 입을 벌려서 찬양을 해야 된다. 고백을 해야 된다. 왜냐하면은요, 그것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찬양 시간에 몸은 교회에 나와 있는데 입이 떨어지질 않는다. 이것은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이 찬양의 고백이, 신앙의 고백이 나오지를 않는다. 심지어는 그것을 듣는 것조차 힘들어한다. 그것을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 새가족분들 중에서도 웬만하면 웬만하면 그 자리를 지켜요. 그래도 데리고 온 사람 예의를 사람에게 예의를 지킨다고 웬만하면 자리를 지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요 못 견디고 나가시는 분들이 있어요. 메시지를 못 듣고 나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제가 새가족반에서요 부활이 있습니다 하면요 아유 어떡하지 내가 여기 지금 계속 있어야 되나 천국이 있습니다 하면 막 그러면서 못 버티고 나가시는 분들이 있어요. 찬양을 듣지 못하고 계속 왔다 갔다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것은요 아주 심각한 문제가 있는 거예요. 어떤 문제냐? 첫 번째, 믿음이 없는 것이거나 안 믿는 사람이거나, 그죠? 거듭나지 않은 거죠. 그리고 두 번째, 믿기는 믿는데 영적으로 꽉 막혀 있거나. 여러분 왜 막혀 있을까요? 귀신인 거예요. 귀신이 역사하던가 아니면 아주 심각한 타락에 빠졌던가 아주 심각한 죄에 빠졌던가. 그리고 또 그런 사람은 또 귀신이 역사해. 그래서 어찌 됐건 간에 이 귀신의 역사의 가능성이 굉장히 높죠. 그래서 이 둘 중 하나예요. 안 믿던가 아니면 믿지만 아주 심각한 타락에 빠져서 귀신이 역사하던가. 그래서 여러분 셀 안에 그런 사람들이 있다면은요 돌봐줘야 돼요. 예의주시하고 또 그에게 그의 믿음을 검증해보고 또 그에게 믿을 수 있도록 안내를 해주던가. 그리고 그게 아니다 그러면은요 악한 영을 대적하고 쫓아내는 기도를 같이 해줘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입에서 찬양이 나와야 돼요. 찬양이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이것이 14만 4천의 첫 번째 모습이에요.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과 어린 양을 찬양하고 경배한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은 예배자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예배는요 단순한 의무가 아니에요. 여러분 예배를 의무라고 생각하신다면 여러분은 종교인이에요. 예배는 의무이기도 합니다만 먼저는 특권입니다. 엄청난 특권이고 영광이고 기쁨이고 기적이에요. 기적.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아니면 세상 사람들은요 예배할 수 없어요. 누가 예배합니까? 누가? 누가 찬양을 합니까? 누가 새 노래를 부른단 말입니까? 믿는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새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은 하나님의 엄청난 기적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베푸신 놀라운 은혜인 것입니다. 우리의 특권인 거예요. 예배는 우리 그리스도인만이 할 수 있는 특권이에요. 우리 그리스도인만의 의무가 아니에요. 우리 그리스도인들만의 특권인 것입니다. 영광이고 기쁨인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감사함으로 예배하시기 바랍니다. 기쁨으로 아, 72시간? 그게 아니고 그것이 우리의 얼마나 감사해요. 저는요 너무 감사해. 물론 끝나서 감사한 것도 있겠지. 근데요 너무 감사해요. 72시간 우리가 예배를 드려왔다는 게 물론 우리의 자랑이 되어서는 안 되겠지만 하나님의 은혜라는 겁니다. 너무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이게 뭐예요? 엄청난 특권이죠. 생각이나 해봤어. 생각이나 저는 한 번도 생각해 본 적 없어요. 어떻게 하다가 드리게 된 거예요. 그냥 얼떨결에 뭐 된 거예요 진짜로. 얼마나 감사해요. 얼마나 큰 특권입니까? 얼마나 영광입니까? 저는요 너무 영광스러워요. 여러분 그게 진짜 예배자입니다. 우리 여러분들 중에도 비상한 예배 전에는요 다들 난처해 하시는 분들이 많았어요. 그런데 비상한 예배를 드리고 나니까 다들 고백하기를 하나도 힘들지 않았다. 너무 좋고 너무 행복했고 너무 아쉬웠다. 끝나는 게 너무 아쉬웠다. 심지어 어떤 사람은요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분기별로 하면 좋겠다. 제 누구라고 이름은 얘기 안 할게. 분기별로 하면 좋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그게 여러분 14만 4천의 모습인 겁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들, 어린 양을 예배하는 예배자들. 여러분 우리가 늘 어딜 가든지 어린 양을 예배합시다. 기쁨으로 예배합시다. 그것이 기쁨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배하는 것이 나의 기쁨입니다. 예배하는 것이 나의 첫 번째 사명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일 예배 빠지지 마시고 수요 예배 빠지지 마시고 예배를 가볍게 여기지 마십시오. 예배를 목숨처럼 여기시고 뿐만 아니라 나의 가장 기쁨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예배가 나의 가장 기쁨이라면은 예배를 빠지고 싶겠어요? 예배 가는 길이 얼마나 기다려지겠어요? 그런 기쁨의 예배자가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 14만 4천은 어떤 사람들인가? 노래만 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리 지난 주일에도 그런 말씀 드렸는데 우리 4절 5절 보니까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에서 속량함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더라. 이 14만 4천은 어떤 사람들인가? 바로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순결한 자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라고요? 여기서 순결은 이제 성적인 순결도 당연히 포함이 되어 있겠죠. 그런데 그 정도만이 아닌 영적 순결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성경은요 우상 숭배를 간음이라고 규정합니다. 영적 간음이라고 규정합니다. 앞에 13장에서 사람들이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게 한다 그랬잖아요. 그죠? 사람들이 다 그것을 경배할 때 그것을 거부한 자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세상의 것들을 숭배하지 않는 자들, 오직 하나님만 예배하고 경배하는 자들, 오직 하나님만 섬기는 자들. 아멘입니까? 우리 아합 왕 때에도 그 어둠의 때에도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7천 명이 남겨져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무릎 꿇지 않는, 또 이 세상에 입맞추지도 않는, 그런 세상과 타협하지 않는 그런 순결한 자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 요한일서 2장 15절 16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 세상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은요 오직 하나님만 사랑하는 자들입니다. 14만 4천은요 하나님만 사랑하는 자들이에요. 가끔 가다가 뭐 이런 질문 하는 사람들이 있죠. 목사님 이거 해도 돼요? 아 이거 한 번만 하면 안 돼요? 이거 해도 돼요? 안 돼요? 이런 식으로 물어보는 사람도 있어요. 네. 네. 그런데 여러분 그런 분들에게 이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주님을 사랑해라. 그리고 결정해라.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무엇인지 분별하고 결정해라. 이거 해도 돼요? 안 돼요? 율법주의잖아요 그게. 그죠? 이거 해도 돼요? 안 돼요? 그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느냐 아니면 세상을 사랑하느냐, 그게 중요한 것이죠. 그것을 가지고 분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14만 4천은 누구냐? 세상을 사랑하지 않고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않고 오직 주님만 사랑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여러분 우리가 그러한 예배자 되기를 바랍니다. 오직 주님만 더 사랑하는 예배자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또 이 14만 4천은 어떤 자들인가? 어린 양이 어디로 가든지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들이래요.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들인가? 주님의 인도하심을 늘 따라가는 자들. 그래서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들이에요. 그것이 죽음이라 할지라도 거기까지 따라가는 자. 그게 14만 4천입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그러셨죠. 요한복음 21장 18절에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했을 때 주께서 아시나이다. 내 양을 치라, 먹이라, 내 어린 양을 치라 말씀하시고 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네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네 팔이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여러분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인 것입니다. 과거에 미숙했을 때 우리는요 우리 마음대로 할 수 있었어요. 우리 마음대로 했어요. 내 뜻대로 막 하고 살았어요. 내가 주님을 막 이끌고 열정적이게 주님을 이끌고 사역하고 그렇게 살았어요. 그런데요, 나중에 되면 어떻게 된대요?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않은 곳으로 데려가리라. 인생이 내 맘대로 안 되는 거야. 우리 에스겔 47장에서 성전 문지방에서 물이 흘러나왔을 때 그게 창이란 강을 이루었습니다. 그때 에스겔 선지자가 그 물에 들어갔죠. 들어가니까 발목춤이 오고, 발목춤이 올 때는 어때요? 우리가 자유해 안 자유해? 자유해, 막 움직여. 그런데 좀 들어가니까 무릎이 되고, 좀 들어가니까 허리가 되고, 좀 들어가니까 헤엄쳐야 할 정도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게 물이 들어가면 그때는 어떻게 돼요? 물의 흐름에 맡겨야 되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하질 못하는 거예요. 물의 흐름에 맡겨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성령 충만입니다. 네. 여러분, 성령 충만한 인생은 어떤 인생이냐면요, 인생이 내 맘대로 안 돼요. 예전에는요, 내가 막 기도하는 대로 막 됐거든. 그런데요, 어느 때부턴가 기도응답이 잘 이루어지지 않아. 내 뜻대로, 내가 바라는 대로 이루어지질 않아. 왜 그러지? 하면서 이런저런 딜레마에 빠지고 시험에 빠지고 막 그렇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보니까요, 주님의 뜻대로 가고 있었던 거예요. 네. 주님의 뜻대로, 내 뜻대로 되지 않는 인생. 네. 그러한 인생. 그래서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인생. 네. 여러분, 인생이 지금 내 맘대로 안 됩니까? 여러분, 기뻐하시고 감사하십시오. 주님 뜻대로 되고 있다는 증거예요. 할렐루야. 네. 내 뜻대로 되지 않는다 그럼 할렐루야. 주님 뜻대로 되고 있구나. 할렐루야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14만 4천은 어떤 사람들인가?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더라. 네. 앞에서 순결한 자라고 했는데, 여러분, 우리가 정말 순결하길 원한다면 어디가 순결하길 원해요? 제발 좀 입이 순결했으면 좋겠어, 저도. 그죠? 여러분, 우리의 지체 중에서 제일로 많이 사고치는 녀석이 어디예요? 이놈의 입이 문제야, 입이. 입이. 입으로 다 까먹어. 말 한마디로 천냥빛을 져서 나타나. 감는 게 아니라 천냥빛을 지는 게 더 많은 게 우리 아닙니까? 네. 교회 안에서는 찬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믿음의 말을 하고 하면서 집에 돌아가서는 다 봉인이 해제돼가지고 원망과 불평과 심지어는 제가 지난 주일에도 크리스찬인데 차 타고 가면서 욕을 하는 사람들이 있더라면서 제가 저는 우리 교인 생각 안 하고 얘기를 했는데 여러 형제들이 너무 찔렸다 그러더라고. 내 얘기하는 줄 알고 너무 찔렸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한 입으로 단물이랑 쓴물을 같이 쏟아내는 게 우리입니다. 그죠? 교만하고 자랑하기를 또한 얼마나 좋아해요. 그죠? 예. 여러분, 우리는요, 무엇보다 입이 성결해져야 돼. 예. 입을 삼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서 입을 삼간다는 것은요, 단순히 이제 도덕 윤리적인 어떤 실언 정도, 그런 거짓말 정도가 아니고요. 여기서의 거짓말은 이제 진리의 반대말입니다. 앞에서 거짓 선지자들이 하는 말의 반대말이에요. 우리는요, 물론 우리의 말, 언어 습관이 정결해져야 합니다.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요, 그것에만 머무르는 것이 아니고 또 한편으로는 우리는 진리를 말하는 입술이 돼야 돼요. 그럼 그 진리는 무엇인가? 그게 이제 뒤에 6절부터 13절의 말씀인데요. 이 6절부터 13절은 새 천사가 하늘을 나르면서 이 세상을 향해서 전하는 메시지들을 담고 있습니다. 우리 6절, 7절 말씀 보면 읽지는 않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첫 번째 천사의 메시지인데요. 그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는데 땅에 거주하는 자들, 곧 모든 민족과 종족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다. 이게 핵심이에요. 영원한 복음을 가졌다. 따라오세요. 영원한 복음. 영원한. 네. 그리고 그 영원한 복음은 어떤 것인가? 이제 7절에서 이어서 말씀을 하는데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의 심판의 시간이 이르렀음이니. 제가 읽을 때는 말씀 띄워주시면 좋겠어요.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다시 하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의 심판의 시간이 이르렀음이니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그럼 우리는 복음이다 그러면 여러분 복음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받는다 이렇게 이해를 하죠. 물론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그것이 복음의 핵심인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요 그것은 총체적인 것은 아니에요. 그것은 지극히 우리 인간 편에서의 복음인 것이고요 하나님 편에서의 더 궁극적인 또 총체적인 복음은 이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이 온 우주의 왕이십니다. 네. 여러분 복음이 뭐라고요?
하나님이 온 우주의 왕이십니다.
하나님이 왕이십니다. 하나님의 왕대심의 복음이 진짜 복음이에요. 여러분 우리는요 그렇게 복음을 이해할 수 있어야 됩니다. 성경이 말씀하는 핵심 주제가 바로 그겁니다. 누가 왕이냐예요. 여러분 성경에 가장 중심되는 이슈가 뭐냐면 누가 왕이냐는 거예요. 누가 왕이냐. 그런데 하나님이 왕이시다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성경의 주제고 그게 바로 복음인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또 심판주 하나님이심을 알고 인정하라. 그것이 복음이고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분께 영광을 돌리라. 그분을 경배하라. 이게 천사가 선포한 복음의 메시지가 이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믿음인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복음이라고 하면요 단편적으로 하나님의 구원만을 생각하는데요 예수 믿고 구원받는다만을 생각하는데요 사실 복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의 소식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로마서 2장 16절에도 보면 사도 바울이 나의 복음의 이른바와 같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시는 그날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나의 복음의 이른바와 같이 바울이 늘 전하는 그 복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복음에는 어떤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이냐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시는 그날이 있다라고 바울이 선언하고 다녔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복음은요 어디에서 시작이 되냐면 심판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할 때도 무엇에서 시작이 돼야 됩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것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미국의 1차 대각성 운동의 주역이었던 조나단 에드워즈 목사님도 그분이 하신 설교의 많은 경우가 뭐냐면요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설교였다 그래요. 일명 지옥 설교.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죠. 그래가지고 교회에서 쫓겨났다고. 오죽하면 그분의 가장 대표적인 설교 제목이 이거예요. 진노한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죄인들. 여러분 그거 보셨습니까? 어마무시해요. 어마무시해 그 원고가. 그 우리가 우리 지옥 갈 우리가 어떤 상황에 처했는지요 어마무시하게 묘사를 해놨어요. 그것을 들은 사람들은요 그냥 멀쩡하게 앉아서 들을 수 있는 사람이 하나도 없었어요. 다 고꾸라져 버렸어요. 다 울고 괴성을 지르면서 하나님 앞에 통해 자복하는 놀라운 부흥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도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할 때도 제일 먼저 전해야 되는 게 뭐냐 바로 심판이에요. 제가 저희 아버지 전도할 때도 한번 말씀드렸죠. 아버지 죽으면 지옥 갑니다. 이거부터 전했어요. 아버지 죽으시면 지옥 갑니다. 아버지 죄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아버지 지옥 가세요. 예수 믿으세요. 여러분 그게 바로 복음 전도입니다. 아멘? 심판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 심판이 없으면 구원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복음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심판이 없다면. 그죠? 네. 심판이 있으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이유가 뭡니까? 심판을 당하신 거예요. 심판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도 죽으신 거예요. 그래서 복음인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요 신앙의 회의를 느낍니다.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합니다. 여러분 가당한 말입니까 그게? 매너리즘에 빠진 것 같아요. 진짜 지옥불에 빠지고 싶니? 그렇게 얘기하세요. 너 지옥불에 빠지고 싶니? 매너리즘에 빠진 것 같아요. 지옥불에 빠지고 싶니? 네. 여러분 그게 뭡니까? 구원의 은혜를 다 잃어버린 거예요. 망각해버린 거예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는 매너리즘이란 없는 거예요. 그런 말도 습관되더라고. 그런 말 하지 마세요. 회개하세요. 내가 매너리즘에 빠진 게 뭐가 자랑이라고 그거를 갖다가 매너리즘에 빠졌어요 이러고 앉았어요. 내가 매너리즘에 빠졌구나 그러면 바로 이 자리로 나와서 무릎 꿇고 회개해야 돼. 하나님 내가 어떤 구원을 받았는데 내가 지옥불에 던져질 내가 어떤 구원을 받았는데 내가 지금 제정신이 아닙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그리고 다시 구원의 은혜의 감격을 회복시켜 주십시오. 그래서 내가 다시 기쁨의 예배를 회복시켜 주시고 감격의 예배를 회복시켜 주십시오.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회개하고 간절히 부르짖어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그리고 두 번째 8절 두 번째 천사입니다. 이 천사는요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본문 띄워주세요.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요. 여기서 바벨론은요 실제 바벨론이 아니죠. 실제 바벨론은 망했잖아요. 여기서의 바벨론은 이제 교회를 짓밟는 세상 권력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 세상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 세상 바벨론이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이 세상의 미래 운명을 이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장차 일어날 일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여러분 이 세상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이 세상은 언젠가 망할 세상입니다. 이놈의 망할 세상, 이놈의 망할 세상. 진리예요. 누가 이놈의 망할 세상, 우리 어머니가 그런다. 어? 엄마 그거 어떻게 알았어? 하면서 복음을 전하세요. 여러분의 직장 선생님, 이놈의 망할 세상. 어? 부장님? 어떻게 하셨어요? 이 세상은 망하는 거예요. 네. 세상 사람들은요 이 세상이 영원할 것처럼 생각하고 살아갑니다. 우리의 인생이 우리의 지금의 이 좋은 이 순간이 영원할 것처럼 생각하고 살아갑니다. 그게 아니라는 것을 분명하게 알면서도 그럴 거라고 생각하고 살아가는 게 우리 인간의 무지고 어리석음인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이 세상은요 반드시 망한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땅, 이 하늘은 반드시 망한다. 네. 그리고 그 망함 이후에는 망하지 않는 새로운 세상이 온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복음인 것입니다. 새 하늘과 새 땅. 여러분 우리에게는요 그 계시가 열린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우리가 받아들이게 된 거예요. 할렐루야. 놀라워요 안 놀라워요? 그것을 내가 믿고 있다는 게 놀라운 거예요. 그것을 내가 노래하고 있다는 것이 놀라운 것입니다. 우리 계시록 21장 22장에 가면요 그것이 묘사되어 있어요.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이 묘사되어 있습니다. 바로 천국입니다. 천국. 여러분 천국이 있습니다. 실제 가상의 세계가 아니에요. 실제 천국이 있습니다. 그 천국이요 이 땅 가운데 도래하는 거예요. 그런 날이 온다는 거예요. 그런 날이 머지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그게 복음이에요. 우리의 믿음은 그 복음을 믿고 그것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무엇이 소망이 되겠습니까? 아멘. 네. 여러분 이 땅의 것이 소망이 되겠습니까? 배우자가 소망이 되던가요? 내가 결혼이 소망이 되던가요? 결혼이? 네? 내 자녀가 소망이 되던가요? 아니면 어떤 성공이 소망이 되던가요? 아니에요. 다 끝나요. 잠시 잠깐. 잠시 이 땅에서의 우리의 삶은 잠시 잠깐이에요. 이 땅의 것은 아무것도 우리의 소망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 땅은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다 무너진다는 거예요. 그냥 이것도 다 무너져요. 아무런 소망이 없어요. 건물 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집도 살 필요가 없어. 사실 살 집만 있으면 되지. 집 사면 골치 아프더라고. 이게 세금도 내야 되고 뭣도 해야 되고 그냥 살다가 천국의 영원한 집으로 들어가면 되는 것이죠. 네. 여러분 이게 바로 복음인 것입니다. 우리가 전해야 할 복음, 천국 복음이에요. 천국 복음. 그리고 세 번째 9절부터 11절은요 세 번째 천사가 하는 메시지인데요 또 한번 심판을 이제 선언하고 또 최후 심판에 대해서 묘사를 하고 있는데요 띄워주세요.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면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게 될 것이다. 거룩한 천사들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으리니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짐승과 앞에 나왔던 그 666이라고 하는 이 짐승의 표를 이마에나 손에 받으면 영원한 죽음, 영원한 심판 가운데 처해지게 될 것이다. 여기 보면요,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게 될 건데 그 진노의 잔은 섞인 것이 없는 부은 포도주라. 그 당시에는요 포도주에 물을 섞어서 먹었어요. 그런데 섞인 것이 없는 아주 액기스 그대로, 이건 뭐냐면요 심판의 강렬함을 의미하는 거예요. 심판의 강렬함을. 그리고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게 될 것인데 문제는 뭐냐면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간대요. 세세토록. 세세토록이 뭔 말이에요? 영원히 올라간다는 거예요. 중간에 쉬는 타임도 없다는 거예요. 밤낮 쉼을 얻지 못하고 고난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그게 심각한 거죠. 너무너무 무서운 거죠. 상상을 초월하는 거예요. 어찌 영원히. 여러분, 우리가 당하는 이 땅에서의 고난은요 한시적인 것이지만 끝이 있다는 거예요. 아멘?
네.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가 지금 당하는 고난은요 끝이 있어요. 그런데 마지막 심판에 따른 영벌은 끝이 없다는 거. 그게 지금 무서운 일이라는 것입니다. 이 천사들이 전하는 메시지는요 바로 천사가 전할 메시지이겠습니까? 바로 오늘날 우리가 전해야 하는 메시지를 말씀하는 것입니다. 바로 영원한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따라해보세요. 영원한 복음. 그냥 복음이 아니에요. 영원한 복음.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그런 복음이 아니에요. 예수 믿으면 이 땅에서 복받고 형통하고 잘 된다, 이런 가짜 복음, 거짓 복음이 아닙니다. 영원한 복음이에요. 영원한 천국, 영원한 불심판에서 구원받고 건진받고 영원한 천국에 들게 되는 그 복음을, 하늘의 복음을 전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 또 이 세상의 종말에 대해서 가감없이 전해야 되는 거예요. 이 세상은 망할 것입니다. 이 세상은 무너질 것입니다. 그리고 그 끝에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심판에서 영벌을 받게 된다면 당신의 앞날은 끔찍할 것입니다. 빨리 예수 믿고 구원 받으십시오. 회개를 촉구해야 되는 거예요. 죄에 대한 책망, 우상 숭배에 대한 책망, 심판에 대한 경고와 함께 회개를 촉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요 우리가 전해야 할 진리라는 거예요. 이 세상 거짓 선지자들은 가짜 복음을 막 전하고 다닌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두 증인된 우리는 이러한 진짜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구약 성경에서도 선지서를 보면은요 참 선지자와 거짓 선지자들이 나뉘어서 나오잖아요. 그들의 특성이 아주 확연히 드러나지 않습니까? 참 선지자는 어떻습니까? 백성들의 죄를 책망하면서 심판을 경고해요. 그래서 회개하라고, 왕부터 백성들에게 회개하라고,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이라고 회개하라고 촉구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좋아해요, 안 좋아해요? 되게 싫어하는 거예요. 심지어는 사람들이 죽이기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참 선지자는요 칙살나게 고난을 당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거짓 선지자는 어때요? 인기가 많아요, 안 많아요? 많아요. 늘 왕 옆에 이렇게 있는 거예요. 왜냐? 늘 듣기 좋은 말만 하는 거예요. 늘 희망찬 말만 해주는 거예요. 잘 될 거다. 하나님이 잘 되게 해주실 거예요. 잘 될 겁니다. 괜찮습니다. 우리 예레미야 8장 11절에 보니까요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그들이 딸 내 백성의 상처를 가볍게 여기면서 말하기를 평강하다 평강하다 하나 평강이 없도다. 제가 새번역 성경으로 보다가 너무 재밌어서 백성이 상처를 입어 앓고 있을 때 그들은 괜찮다 괜찮다 하고 말하지만 괜찮기는 어디가 괜찮으냐. 다 죽어가는 말기암 환자에게 괜찮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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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가 괜찮다는 거냐. 회개하도록 촉구를 해야지. 그래야 그 영혼을 살리지. 그렇지 않습니까? 회개해야 사는 거예요.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진짜 참 선지자는요 회개를 촉구하는 거예요. 물론 위로와 격려, 소망의 말씀도 필요합니다. 그런데 정말 필요한 생명의 말씀은요 바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경고, 그래서 회개를 촉구하는 것, 그게요 참 메신저예요. 이 세상의 종말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이 땅에 소망 두지 말고 하늘에 소망을 두게 하는 것, 여러분 그게 영혼을 살리는 것이죠. 우리 목자님들, 셀 목자님들, 또 사역하시는 우리 사역자분들, 위로와 격려도 필요하지만 때로는요 권면과 책망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너 그러면 안 된다, 돌아와야 한다, 회개해야 한다, 이렇게 촉구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회개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돼요. 그게 그 한 영혼을 살리고 그 영혼을 얻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참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냥 복음이 아니고 영원한 복음, 이 땅에서의 복음이 아니고 천상의 복음, 할렐루야, 천국 복음을 전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14절 이하에는요 그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이제 구체적으로 묘사를 하는데 이제 두 종류의 추수로 비유가 됩니다. 아, 비유가 아닌가요? 두 종류의 추수로, 추수 장면으로 묘사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 14절 16절은요 구원의 추수입니다. 바로 우리 믿는 자들의 구원의 추수를 기록하고 있고요. 17절부터 20절은 이제 믿지 않는 자들을 향한 심판의 추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원의 추수와 심판의 추수, 여러분 심판도 간단해요. 단순합니다. 두 진영이고요 또 두 종말이에요. 두 진영과 두 종말로 나뉘는 거예요. 천국 아니면 지옥인 것입니다. 다른 거는 연옥 이런 건 없어요. 천국 아니면 지옥이에요. 먼저 14절 16절은, 14절부터 16절은 구원의 추수인데요. 여기 보니까 구름 위에 인자와 같은 이가 앉으셨다 그러는데 누굴까요? 예수님이죠. 예수님께서 손에 예리한 낫을 가지셨다고 나옵니다. 말씀 좀 띄워주시겠어요? 손에 예리한 낫을 가지셨다 그럽니다. 그리고 천사가 예수님을 향해서 당신의 낫을 휘둘러 거두소서, 땅의 곡식이 다 익어 거둘 때가 이르렀습니다. 곡식이 다 익어 거둘 때가 이르렀습니다. 그러니까 이 구름 위에 앉으신 이가 낫을 땅에 휘두르니까 땅의 곡식이 거두어지더라. 할렐루야. 네. 열매를 맺는다는 거야. 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열매를 맺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반드시 갚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않으면 때가 이르매 거두리라 하신 말씀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우리 많은 성경학자들이요 이것을 두고 우리 믿는 자들의 상급 심판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정말 그런 것 같아요. 상급 심판이다. 우리 믿는 자들에게도 심판이 있다 없다? 있다. 그런데 그 심판은 무슨 심판이다? 상급 심판이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요 이 상급 심판을 알아야 돼요. 그리고 이 상급 심판을, 이제는 이 상급 심판을 바라보면서, 지옥 심판이 아니라 상급 심판, 우리는 이제 지옥 심판이랑은 상관이 없어. 그런데 우리는 무엇을 바라봐야 되냐? 상급 심판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우리가 동일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지만 그 이후에는 우리의 믿음의 행위에 대한 하나님의 상이 있다라는 거예요. 아멘. 우리 믿는 자들은 그 하나님의 상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히브리서 11장에도 보면은요 구약을 대표하는 모세가 어떻게 살았다고 나옵니까? 공주의 아들이라,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선택했는데, 우리 히브리서 11장 26절에 그 이유에 대해서 나오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주심을 바라봅니다. 그러면 그런 거예요. 상주심을 바라봤다는 거예요. 우리 사도 바울도 빌립보서 3장 1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때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에 의해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느라. 예. 상을 바라보고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예. 여러분 이게 우리의 믿음인 것입니다. 상주심을 바라보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서 살아가는 우리의 집은 한시적인 거예요. 그런데 하늘의 집은 영원한 것입니다. 여러분 하늘의 집을 지으시기 바랍니다. 하늘의 궁궐을 짓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곳에서 영원히 살기 때문입니다. 그게 바로 하늘의 상인 거예요. 그리고 17절부터 20절은요 심판의 추수라 그랬어요. 앞에서는 곡식이 익었다고 나오는데 여기서는 포도가 익었다고 나오는데요. 문맥상 보면 이제 심판을 의미합니다. 죄악이 가득 찼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죄악에 대해서 바로바로 심판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쌓아놓고 심판하세요. 쌓아놓고 죄악이 가득 찼을 때 심판하십니다. 우리 창세기 6장에서도 홍수 심판을 내리실 때도 뭐라고 그러시냐면은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했다고 하죠. 죄악이 가득 찼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창세기 15장 16절에서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가나안 땅을 약속하실 때 지금 들어가게 하시겠다가 아니라 4대 뒤에 곧 400년 뒤에 들어가게 하실 거라고 하시는데 그 이유에 대해서 뭐라고 하십니까?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죄악에 대해서 바로 심판하시는 분이 아니고 그 하나님의 진노의 잔이 찰 때까지 찼을 때 심판하신다. 왜 그럴까? 뭐 하나님이 그러신 데는 이유가 없겠죠. 하나님이 그러신다는데. 그런데 한 가지 이유를 찾자면 바로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이킬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우리를 기다려 주시는 것입니다.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그것을 알고 여러분 아직 기회가 있을 때 회개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이제 여기서 얘기하는 익었다라는 개념이에요. 여러분 최후의 종말도 죄악이 가득 찰 때 임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죄악으로 익어가고 있습니다. 그에 반해 우리는요 곡식으로 익어가길 바랍니다. 열매를 회개의 열매를 계속 맺어가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요 때가 이름에 거두게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이겁니다. 바로 먼저는 이겁니다. 소속을 분명히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는요 이 두 진영의 구도가 극명하게 갈수록 나타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가운데에서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요구되는 게 뭐냐면요 소속을 분명히 해야 된다는 거예요. 어느 편에 설 것인지 이제는 분명히 해야 된다는 거예요. 어중간한 거는 이제는 없다는 거예요. 이제는요 우리 특별히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는요 시대가 달라지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그것을 몸소 체험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은 달라졌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 시세를 읽고 깨닫고 그리고 우리도 태세를 바꿔야 돼. 과거에는 어중간한 신앙인이 있을 수 있지만 이제는요 안 된다는 거예요. 다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다 떨어져 나가는 거. 그리고 이제는 진짜만 남는 것입니다. 예. 분명한 소속을 분명히 해야 된다. 예. 그리고 그러한 소속 여러분 우리가 어디에 소속되어야겠습니까? 예. 어린 양의 편에 그 14만 4천 가운데 우리가 소속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14만 4천의 모습은 무엇이었습니까? 순결함이었어요. 세상과 철저히 구별된 거룩하고 정결한 삶, 세상과 뒤섞이지 않는 그런 구별된 삶,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쁘시고 온전하신 뜻을 분별하고 그 뜻을 구하는 삶, 어린 양이 인도하는 대로 끝까지 따라가는 삶, 여러분 그러한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한 삶을 삶에 있어서 우리가 지불해야 할 대가가 있죠. 그죠? 분명한 대가가 있어요. 여러 어려움과 부족함과 이런저런 고난을 우리가 감내해야 되는 것입니다. 때로는 세상에서 뒤처지는 일들이 생길 수 있어요. 때로는 이런저런 것들을 포기해야 할 수 있어요. 여러 불이익을 굉장히 불리한 입지에 놓일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지난 주일에도 한 자매님께서 솔직하게 자신의 과거를 이야기해 주셨는데 여러분 이 세상이 그런 거예요. 세상이 그런 가운데에서 우리가요 세상이 볼 때 너무 미련하고 어리석어 보이는 길을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우리가 영광스럽게 당당하게 억지로 두려움으로 가는 게 아니고 영광스럽게 당당하게 자신 있게 기쁘게 걸어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소망은 이 땅에 있지 않고 하늘에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인생의 목표는요 이 땅에서의 성공이 아니고 하늘에서의 성공이기 때문입니다. 이 땅에서의 집이 아니고 하늘에서의 부요함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요 그것을 알고 믿음으로 하늘을 바라보면서 영광스럽게 담대하게 따라해보세요. 영광스럽게 담대하게, 당당하게,
기쁘게
걸어가자. 당당하게, 영광스럽게 걸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인 겁니다. 우리 마지막 12절이 오늘 본문의 결론입니다. 12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여러분, 믿음으로 인내하십시오. 거룩함과 정결함 가운데 계속 거하십시오. 계속 인내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반드시 당신의 때에 거두실 것입니다. 반드시 때가 이르매 거두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우리 가운데 또 한 번 기이한 일들을 행하실 겁니다. 거룩하시고 정결해지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